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글로벌 기술 개방의 시대가 사실 이미 끝났다면 어떨까요?
와, 시작부터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데이터의 바다 한가운데에 막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디지털 철의 장막, 이런 게 지금 세워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진짜 약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상상이죠. 근데 이게 상상만은 아니라는 게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요, 그냥 뭐 단순히 새로운 기기나 어떤 소프트웨어가 나왔다, 이런 뉴스를 넘어서 글로벌 기술 패권의 밑그림 자체가 완전히 아주 다른 질서로 재편되고 있는 그 현장을 딥다이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내용이 아주 꽉차 있죠.
네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핵심 길잡이는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이시죠? 김경진 변호사가 2026년 7월 13일자로 쫙 정리하고 커멘터리까지 더해서 제공해주신 중국 AI, 로봇, 반도체, 통신, 심층 브리핑 자료입니다.
이 브리핑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되게 명확하거든요.
오, 그게 뭔가요?
과거 중국의 어떤 기술 굴기 방식 있잖아요. 압도적인 저가, 막 대량 확산, 그리고 오픈소스를 통한 개방. 이게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 방향이 철저한 통제, 그리고 기술의 전략 물자화로 180도 꺾였다는 겁니다.
아, 180도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AI 모델부터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로봇, 그리고 그 밑바탕을 싹 깔아주는 반도체랑 통신 인프라까지 이 모든 게 폐쇄적인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야, 자, 그럼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이 대체 당장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어떤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하나씩 좀 풀어보죠.
좋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청취자님, 가장 먼저 살펴볼 영역은 바로 소프트웨어, 즉 거대 AI 모델의 통제권입니다. 그 김경진 변호사의 브리핑에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로이터 보도가 인용되어 있거든요.
네, 그 접근 제한 이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아요. 알리바바나 바이트댄스, Z.AI 같은 중국 굴지의 AI 기업들이 자국 대형 AI 모델에 대한 그 해외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뉴스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약간 의아했어요.
왜, 어떤 부분이요?
아니, 그동안 뭐 QN이나 딥식 같은 중국 모델들은 그 가중치를 전부 다 공개하는 이른바 오픈웨이트 전력을 썼잖아요. 그걸로 막 글로벌 점유율을 엄청 공격적으로 늘려왔는데 갑자기 왜 문을 걸어 잠그는 걸까요?
그게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시장 점유율 확보라는 1단계 목표가 이미 어느 정도 달성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이미 볼일다 봤다.
약간 그런 셈이죠. 초기에는 너무나 무례로 혹은 진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중국산 고성능 AI, API를 막 가져다 쓰게 만들었잖아요.
네, 저희도 그런 뉴스 엄청 많이 다뤘었죠.
그렇죠. 그 결과가 뭐냐? 비용 절감이 절실했던 뭐 글로벌 스타트업이나 중소규모 테크 기업끼리 자기들 서비스의 핵심 엔진을 중국산 AI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아, 의존성을 먼저 만들어 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태계가 딱 형성되고 의존도가 극도로 높아진 지금 시점에 접근을 제한한다. 이건 이제 AI를 단순한 상업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국가 안보랑 직결되는 무기, 즉 전략 무기로 취급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와,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거네요. 엄청 거대한 성문을 활짝 열어두고, 어서 오세요. 우리 성에 있는 이 훌륭한 우물을 마음껏 퍼다 쓰세요. 이렇게 하다가
네, 막다 퍼주다가
성 밖에 수많은 마을들이 그 우물에 완전히 100% 의존하게 된그 순간 갑자기 털컥하고 디지털 도개교를 걷어올려버리는 셈이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진짜 섬뜩한 상황이죠.
워낙 저렴하니까 중국 AI 모델을 자사 서비스에 막 깊숙이 연동해둔 해외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일 당장 우리 서비스 인프라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는 엄청난 리스크네요.
네, 뭐 기존에 다운로드된 오픈 모델들의 가중치를 빡 강제로 뺏어갈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될 최신 모델이나 클라우드 기반의 강력한 API 접근은 이제 철저히 통제될 겁니다.
막막하네요, 진짜.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요. 이 거대한 장벽 쌓기가 단지 중국만의 일방적인 행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곳이 있나요? 미국인가요?
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정황이 나옵니다. 정확히 같은 시기에 미국의 대표적인 AI들, 그러니까 뭐 오픈 AI와 구글의 첨단 모델들이 싱가포르 기반의 어떤 중국계 자회사로 은밀하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거예요.
아니 잠시만요. 싱가포르요?
네. 이 자회사들이 사실 알고 보면 미국의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랑 뒤로 다 연결된 것들이었죠.
와,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첨단 반도체 못 가게 AI 기술 중국으로 못 넘어가게 국경에 막 엄청 높은 장벽을 쌓아도 싱가포르 같은 제3국 클라우드망을 통해서 우회로가 버젓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게 물리적인 국경선이 무의미해지니까요. IP만 우회하면 다 쓸 수 있잖아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결국 이 사건이 미중 양국 모두에게 완벽한 명분을 줬습니다. 각자의 디지털 장벽을 더, 아주 더 높이 쌓아 올려야 할 핑계가 생긴 거죠.
미국은 자국의 원천 지능이 우회로를 통해서 중국 쪽 산업 전력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막아야 하고 반대로 중국은 자기들의 고도화된 그 데이터나 AI 자산이 밖으로 유출되거나 서방 인프라에 종속되는 걸 차단하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 글로벌 AI 시장이 예전처럼 막 상호 교류하고 다 같이 발전하는 오픈 생태계에서 이제는 철저하게 국가의 허가를 받고 감시 아래에서만 움직이는 어떤 규제 산업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야, 소프트웨어인 이 거대 AI가 그렇게 굳건한 장벽 안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물리적인 육신 이야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장벽 안에서 막 고도화된 이 지능이 물리적인 몸뚱을 얻어서 우리 현실 세계로 튀어나올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그 김경진 변호사 브리핑에 등장한 AGYBOT이라는 중국 로봇 기업 있잖아요. 최근 행보가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엄청 파격적이었죠.
보통 우리가 최첨단 로봇 시연 이렇게 딱 떠올리면 막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백덤블링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걷는 그런 거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영상 같은 거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회사는 아예 난창에 있는 롱치어라는 전자제품 양산 공장에다가 자신들의 휴머노이드 로봇 G2-8대를 그냥 실전에 투입해버렸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통제된 연구실 환경을 벗어나서 실제 변수가 막 넘쳐나는 윙윙 돌아가는 생산 라인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약이거든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처음에 이 64시간 연속 가동 라이브 스트림 뉴스를 딱 접했을 때 아, 이것도 중국 기업 특유의 교묘하게 편집된 PR용 이벤트 아닐까? 이런 의심부터 들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구체적인 수치를 딱 뜯어보니까 이거 진짜 장단이 아니더라고요. 태블릿 PC 17,625대가 와르르 생산되는 실제 컨베이어 벨트 흐름 속에서 로봇들이 불량품 선별하고 자재 이동하는 공정 작업을 무려 64,828개나 해냈습니다.
네, 그것도 무려 99.99% 성공률로요.
맞아요. 99.99%. 이 수치가 대체 로봇 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뭔지 청취자님들께 맥락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이 99.99% 성공률이 왜 중요하냐. 이걸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로봇이 작동하는 환경의 차이를 보셔야 합니다.
환경의 차이요?
네, 미국의 많은 테크 기업들이나 대중들이 꿈꾸는 건 가정용 범용 로봇이에요. 집에서 빨래 개주고 설거지 돕고 요리해주는 로봇 말이죠.
그렇죠. 아이언맨 자비스처럼요.
그런데 청취자님, 일반 가정집이라는 공간은 변수가 무한대입니다. 의자가 어제랑 다른 곳에 있고 바닥에 물도 쏟아져 있고 조명도 시간마다 바뀌잖아요.
듣고 보니 그런 게요. 로봇 입장에선 최악이겠어요.
맞아요. 반면에 에조밭이 영리하게 타겟팅한 전자제품 공장이나 24시간 물류창고는 반폐쇄적 환경입니다. 조명, 온도, 사람 동선 이런 게 다 고정되어 있고 목표가 극도로 명확해요.
아하, AI가 반복 학습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성공률을 뽑아내기에 최적의 조건이군요. 그러니까 무한한 변수를 가진 일상 공간의 난제를 푸는 대신에 규칙이 딱 통제된 산업 현장부터 빠르게 장악하겠다는 전략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로봇의 경쟁력 평가 기준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네요. 사람이 걷는 걸 얼마나 유연하게 모방하느냐가 아니라 공장 시스템에 얼마나 완벽하게 녹아드느냐 이걸로요. 저는 사실 한국 로봇 업계는 아직도 사람처럼 걷는 기술, 이 SF 영화적 환상에 좀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현장에서 휴머노이드가 진짜로 돈을 벌어다 주려면 뭐 이족보행의 우아함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공장 전체를 통제하는 중앙신경망, 그러니까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인 ERP나 생산관리 시스템인 MES와의 실시간 연동입니다.
아, 로봇 자체가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장 뇌랑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로봇 두뇌가 공장 메인 서버랑 쉴 새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지금 선본 라인 부품 부족하니까 빨리 이동해라. 이번 제품 불량률 높으니까 검사 세게 해라. 이런 명령을 오류 없이 실시간으로 수행해야 하거든요.
야, 그럼 아까 64시간 연속 가동했다는 건 배터리나 모터가 튼튼하다는 걸 넘어서 공장 소프트웨어랑 로봇 AI가 병목 없이 완벽하게 하나로 붙었다는 걸 증명한 거네요.
네, 완벽한 실전 검증을 끝냈다는 의미입니다.
청취자님, 한번 상상해보시죠.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수십 시간씩 쉴 새 없이 막 돌아가고 중앙 서버의 거대 AI가 이걸 다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그림이요.
네, 진짜 완전 자동화죠.
그런데 이 거대한 시스템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저 지독한 제재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동하려면 결국 그 밑바탕을 받치는 하드웨어랑 네트워크망이 다 자기들 걸로 스스로 굴러가야만 할 텐데요.
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인프라, 즉 반도체와 통신 생태계 이야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진짜 할 말이 많죠?
네,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동하고 있다는 걸 눈여겨보셔야 해요. 지금까지 언론들 스포트라이트는 주로 이거였어요. 중국이 엔비디아 GPU를 대체할 AI 연산칩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느냐?
맞아요. 매번 나오는 얘기가 화웨이 칩 성능이 엔비디아 몇 프로 따라왔다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 화웨이 승등 칩 같은 두뇌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걸 더 큰 글무가 연결해 본다면 실제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때 진정한 병목 현상은 연산 속도 자체가 아닙니다.
연산이 빠르면 장땡 아닌가요?
데이터를 퍼다 나르는 과정에서 병목이 생겨요. 메모리 대역폭 문제죠.
아, 그 흔히 말하는 메모리 장벽 현상이군요.
네네.
아무리 머리 회전이 기가 막히게 빠른 천재라도 옆에서 책상 위에 자료를 제때제때 안 올려주면 결국 작업 속도는 자료 가져오는 속도에 맞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네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아무리 성능 좋은 연산 칩이 있어도 메모리가 못 받쳐주면 칩은 데이터를 기다리면서 그냥 놀아야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김경진 변호사 브리핑에서 이 중국의 DRAM 기업인 CXMT의 부상을 엄청 중요하게 다룬 겁니다. CXMT가 무려 애플의 중국 내 기기 테스트 공급망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요.
와, 애플이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중국이 단지 메모리를 그냥 대충 흉내내는 수준을 넘어서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한 수율과 성능을 진짜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니, CXMT 같은 자국 메모리 기업이 그렇게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셈이네요.
그렇죠. 내성 마스터가 되는 거죠.
자국산 화웨이 연산칩에다가 자국산 CXMT 메모리 결합하고 이걸 하나로 묶는 서버 패키징까지 싹 통일하는 거잖아요. 외부 생태계에 의존을 1도 안 하는 그야말로 독자 하드웨어 루프가 짠하고 완성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진 독립적인 하드웨어 인프라 위에 혈관처럼 쫙 깔리는 게 바로 통신망입니다.
통신이요? 5G 이런 거요?
맞아요. 2026년 7월에 상하이에서 세계 인공지능 대회 WIIC가 열리잖아요. 거기 주체 구도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중국 통신사들이 단순한 망 제공자를 넘어서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같은 곳과 함께 핵심 주체자로 나섰거든요.
오, 통신사가 단순 협찬이 아니라 핵심 주체를 한다고요?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중국의 5G 네트워크가 더 이상 일반 소비자들 스마트폰 속도 빠른 애 만에 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에 쓰이는데요?
엣지 데이터 센터, 무인공장의 로봇 제어망, 그리고 산업용 AI 인프라의 아주 근간으로 완벽히 탈바꿈했다는 뜻이죠. 통신사가 곧 AI 생태계의 운영 주체로 격상된 겁니다.
아, 청취자님, 이 대목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좀 뼈아프게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죠.
최근에 SK하이닉스가 나스닥 대비일에 엄청 큰 폭으로 상승했잖아요. 미국 현지에서는 관련 레버리지 ETF 출시 예고까지 나왔고요.
네, 축제 분위기였죠.
네, 겉보기에는 글로벌 시장을 완전히 휩쓰는 엄청난 호황기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중국의 독자 생태계 구축 과정을 보니까 약간 등 뒤가 서늘해집니다.
네, 딜레마가 엄청나거든요.
제가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한국 기업들이 지금 미국이라는 거대한 하드웨어 운영체제 안에서는 완전 최고의 파트너로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돈을 막 쓸어담고 있죠?
그렇죠. 근데 동시에 중국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독자 운영체제에서는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로그아웃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와, 로그아웃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과거 스마트폰 초창기에 iOS랑 안드로이드 생태계 중에 어느 한 곳에 묶이면 다른 곳에서는 아예 통제권을 다 잃어버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지금 이중고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 관점에서 보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딜레마가 훨씬 명확해지죠. 지금 당장은 미국 중심의 AI 열풍 덕분에 수요가 막 폭발적이지만요.
하지만요.
전통적인 최대 시장 중 하나였던 중국이 스스로 메모리랑 인프라 자금률을 이렇게 높여버린다는 건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격 결정력을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아, 깎아달라 하면 깎아줘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물건을 몇 개 더 팔고 덜 팔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 내의 산업 표준이랑 독자 하드웨어 생태계가 완전히 딱 굳어지면 나중에는 우리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생태계의 규격이나 설계 논리를 못 맞춰서 아예 진입조차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들을수록 복잡하고 무서운 청다진이네요. 소프트웨어를 장벽 안에 가두고 산업 현장에 로봇을 깔고 그걸 자립형 하드웨어랑 네트워크로 딱 뒷받침한다.
완벽한 3단 콤보죠.
네.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기술적 통제 피라미드, 그 꼭대기에는 기술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심오한 층위의 규제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 법안 말씀하시는군요?
맞습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완비된 중국이 이제는 그 AI와 만나는 인간의 관계마저 설계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장 소름돋는 소식인데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 CAC의 규정이죠. AI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규정,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네, 그동안 기술 경쟁을 무슨 데이터 파라미터 크기나 알고리즘 효율성 이런 성능 차원에서만 바라보던 시각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규제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진짜 구체적이고 단호하더라고요. 미성년자한테는 AI를 활용한 가상연인 서비스 같은 거 아예 전면 금지시켜버리고요.
네, 가상 친족도 안 되죠?
맞아요. 그리고 사용자가 AI랑 2시간 연속으로 대화를 막 나누면 경고 고지를 의무적으로 딱 띄워야 한대요. 당신은 지금 인간이 아니라 AI랑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완전 몰입을 깨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서비스 이용이 끝날 때는 사용자의 그 모든 감정적 대화 기록을 싹 지울 수 있는 로그 삭제권까지 보정해야 한대요. 국가가 나서서 인간이랑 기계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을 법으로 자대고 잰다는 느낌이 팍 듭니다.
사실 이 규정은요. 국가가 AI를 사회체제 내로 편입시키는 그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사회학적 리스크를 아예 선제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사회학적 리스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AI랑 너무 친해지는 게 리스크라는 건가요?
네. AI가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훌륭한 도구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시민들이 실제 인간 사회나 아니면 국가가 제공하는 어떤 서사보다 AI가 만들어내는 가상의 관계에 더 깊이 의존하게 되는 상황, 이거 자체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와.
AI를 감정을 나누는 어떤 반려자, 파트너가 아니라 철저히 통제 가능한 도구의 영역에 묶어두겠다는 아키텍처 설계인 거죠.
아, 이 분석을 듣고 나니까 글로벌 진출 노리는 우리 한국 AI 서비스 기업들이 맞닥뜨릴 현실적인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확실감이 납니다.
네, 진짜 만만치 않죠.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말벗 되어주는 정서 케어 로봇이나 막 사용자 감정에 엄청 깊이 공감해주는 멘탈 케어 AI 앱 같은 거, 이런 걸 중국 시장에 출시하려면요. 그냥 뭐 언어 번역 잘하고 마케팅 잘하는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겠어요.
어림없는 정도가 아니라 기획의 제일 첫 단계인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부터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밑바닥부터요?
그럼요. 2시간 연속 사용하면 경고 띄우는 로직 넣어야죠. 미성년자 계정 식별해서 특정 페르소나 접견 차단하는 기능 넣어야죠. 또 완벽한 데이터 삭제 인터페이스까지 다 구현해야 합니다.
아, 기능 설계 자체가 달라지네요.
네. 이 모든 게 중국의 사회적 규범이 소프트웨어 코드 밑바닥에 내재화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기술이 막 기가 막히고 뛰어나도 중국이라는 저 독자적인 생태계에는 단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와,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탐험한 궤적을 쫙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굳게 닫혀가는 AI 모델의 그 디지털 도개교 앞에서 출발했죠?
네, 소프트웨어 통제부터 시작했죠.
네, 그리고 화려한 시연장을 떠나서 실제 부품 나르고 불량 잡아내는 그 공장 속에서 땀 흘리는 휴머노이드들을 만났고요.
64시간 연속 가동하는 에이지버치였죠?
네, 이어서 미국의 제재에 맞서서 자신들만의 견고한 하드웨어 성벽을 쌓아 올리는 CXMT 메모리와 통신망의 변화까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앞건이었죠.
맞아요. 마침내는 AI와 인간이 맺는 감정적 교류의 선까지도 국가가 직접 설계해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사회적 통제 룰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싹 종합해보면요. 김경진 변호사 코멘터리의 핵심으로 딱 귀결됩니다.
핵심 메시지죠?
네. 이제 기술 시장을 분석할 때 기술력 자체보다 더 먼저 봐야 할 건 바로 통제권의 이동을 읽어내는 것이다 이겁니다.
통제권의 이동이요?
네. 한국 기업들은 이제 그저 남들보다 더 빠르고 똑똑한 기술 만드는 거 이거에만 몰두해선 안 됩니다.
그럼 뭘 더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에 저 중국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대체 어디까지 허용할 건지, 독자 생태계를 파고 있는 중국 시장에 들어가려면 어떤 룰을 제품에 반영해야 하는지, 반대로 미국 규제는 어떻게 준수할 건지, 이 진짜 다차원적인 대비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결론이죠.
하, 오늘 진짜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이 논의를 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꼭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왜가 왜 트리가 오늘처럼 만약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들만의 룰과 성벽을 쌓고 중국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심지어 감정교류의 룰까지 완전 자국의 가치관에 꽉 채운 독자 생태계를 굳혀간다면
네네.
이 미래의 AI라는 게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듯이 전 세계 데이터를 다 먹고 막 글로벌하게 하나로 소통하는 단일한 지능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오히려 쪼개질 거다.
그렇죠. 오히려 미국식 가치관으로 자라난 미국식 AI, 철저한 통제 아래 진화한 중국식 AI, 또 다른 룰을 가진 한국식 AI, 이렇게 마치 갈라파고스 섬의 생태계처럼 완전히 다른 진화계통을 밟는 서로 다른 디지털 종, 그러니까 디지털 스피시지로 쫙 나뉘어버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글로벌 지능이 하나가 아니라 각국의 이념을 먹고 자란 완전히 이질적인 지능들이 각각 타생한다는 그런 통찰이네요.
맞아요. 만약 진짜 그렇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아예 논리구조 자체가 다르게 학습된 두 국가의 거대 AI가 글로벌 공급망 문제나 무역 협상 때문에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딱 마주쳐야 할 때?
아, 그 협상 테이블에 AI들이 나왔을 때?
네. 과연 걔네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논리구조가 서로 너무 달라서 완전히 서로를 적으로 간주해버리는 거대한 디지털 오해가 발생하게 될까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영화 같으면서도 소름 돋네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 기술이 이제 단순한 코드를 넘어서 어떤 국가의 철학과 통제권력까지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오늘 저희가 마지막에 던진 이 도발적 화두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깊게 딥다이브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브리핑이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네요.
맞습니다. 쏟아지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맥락을 짚어보는 귀중한 시간을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른 날카로운 통찰을 안고 다음 시간에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대화가 청취자님들의 비즈니스와 통찰에 아주 의미 있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